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새해 인사 두 번 해서 좋죠. 다시 한번 또 우리 진심으로 새해 복 진짜 진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 교회 지금 감기 환자가 많아서, 아, 너무 죄송한데 제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육자님들 중에서도 지금 한 두세 분이 이 지독한 감기를 지나가셔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며칠 동안 멀리 했습니다. 아, 늘 이렇게 주일이 저는 걸려있으니까 솔직히 저는 명절이 별로 명절 같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똑같이 보냈고 뭐 하여간 그랬는데 어쨌든 주일 예배 잘 들이시고 이제 이동하는 분들 계실 텐데 내일하고 모레 진짜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이번에 집에 계시고 새벽에 오시고 수요예배 오시고 특별히 이번 주 금요기도에 우리 간증집회 오셔서 우리 쉬는 김에 기도하자. 쉬는 김에 기도하자. 옆에 분들이 인사할까요? 쉬는 김에 기도하자. 이렇게 한번. 네. 집에서 그 드라마 보고 뭐합니까? 그 우리 연예인들은 연예인들이 걱정하라고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지금 이제 매주마다 뭐 지금 오늘도 오전에도 또 기도하셨곤 했지만 지금 뭐 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더더욱 그래서 그런지 뭐 특히 이제 목사 같은 사람들은 12월 1월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제 두 달이 굉장히 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특세도 좀 있었고 중간에 저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 안 드렸지만 살짝 좀 몸이 또 며칠 안 좋아서 저를 조금 쉬는 시간도 가졌고 기도원도 한 주간 올라갔다 왔고 이러다 보니까 뭐 12월 초부터 두 달이 지금 뭐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정말 중간중간 또 신방도 몇 군데 다녀오다 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분위기가 그랬고 지금 뭐 신정도 그렇고 구정도 그렇고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참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순하시고 착하셔서 교회는 너무 평안하고 정말 너무 좋은데 정말 교회와 더불어서 가정도 평안해야 되겠고 우리의 큰 울타리인 이 국가공동체도 최소한의 그 평안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생각이 좀 들었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정말로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중에 정말 아주 취약한 때잖아요. 이럴 때 이제 개인의 탐욕, 사람의 탐욕, 잘못된 이념, 잘못된 사상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사례는 정말로 많았다 이런 역사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쉬는 김에 기도하자. 쉬는 김에 기도하자. 특별히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제가 이제 또 올해 6월달에 전도 집회할 거예요.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전도는 미뤄둘 게 아니에요. 전도 폭발의 첫 질문이 뭡니까? 전도 폭발. 우리 훈련 받으신 분 교인 중에 꽤 계시죠? 첫 질문이 뭐예요? 만나서 오늘 당신 죽으면 오늘 밤 주님 오시면 오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게 첫 질문이잖아요. 굉장히 사실 도발적인 질문이고 조금 무리한 질문인 건 맞아요. 근데 무리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아이가 과거에 교회 다녔다? 아, 좋습니다. 다 좋아요. 믿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이 아이가, 이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면 이 아이가 천국 백성 될 수 있을까? 물론 모르죠. 교회 안 나오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천국에 갈 수 있고 갈 수 없고의 기준은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 전도는 굉장히 화급한 일이에요. 굉장히 시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명절 때 웃고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내가 이 자녀를, 이 부모님을, 형제, 자매, 친척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최고의 증언은 이들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전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믿고 있지 않거나 둘 중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셔서 꼭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는 자리까지 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화급한 일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것에는 부담을 좀 느끼셔야 돼요. 언젠간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도 하시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꼭 가서 전하시고 주위의 친척들,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하는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부담되시죠? 네, 부담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오늘은 네 번째, 새일이라고 하는 네 번째 주제의 시간이에요. 정리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이사야서 말씀을 중심으로 새일을 행하소서. 두 번째 주, 새술은 새 부대에 넣자. 지난주 뭐였죠? 새로운 예배에 관해서 예배를 좀 정리했고요. 오늘은 그 주제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자, 21장 1절. 한번 큰 소리로 저와 같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천지.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잃었어요. 우리가 빼앗겼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증언하는 요 30분 동안에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표현하겠지만 제가 신천지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 신천지가 아니고 이 창세기 21장의 이 신천지다. 그렇죠? 이 신천지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데 우리가 빼앗기고 말았어요.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 바로 앞에 약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국이 굉장히 오래된 정말 역사, 우리 교회 역사만큼이나 수십 년 된 약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를 이어서 약국을 하던 분이셨는데 그 약국 이름이 뭐였냐면 신천지 약국이었었습니다. 근데 10여 년 전쯤에 신천지가 엄청나게 이제 발효할 때 그때 그 약국 그 약사이면서 사장이셨던 그 선생님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수십 년 된 이름을 바꿔야 되나 할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현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을 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잘못 오해가 되거나 해설이 잘못되어지면은 여기서 이단이 바로 하기도 하고 또 천국에 대하여 가장 큰 혼란을 주기도 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시중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금도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깔려있는 책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본 천국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이 많이 팔려나가기도 하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종암제일교회도 30, 40년 전에는 그런 간증자들을 모셔서 간증집회를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제가 청년으로 있었던 교회에도 천국을 다녀오셨다라고 하는 평신도 분을 모셔가지고 간증집회하고 말씀집회하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받았던 경험이 나고요. 내가 본 천국, 내가 봤다니까 뭐라 할 말은 없고 그런데 제가 두세 명의 그런 분들의 간증 집회를 가만히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분명히 같은 천국을 이야기를 할 텐데 1번, 2번, 3번 간증자의 다녀온 천국의 내용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른 곳을 다녀왔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주관적인 내용과 경험은 늘 오염되기 쉽다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란 말이죠. 결정적으로 과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내용과 부합하고 있느냐, 과연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가보니까 말이야 평신도였던 우리 성도님의 집에는 보석으로 막 대리석처럼 쫙 깔려 있고 베드로는 문지기를 하고 있고 갔더니 교회를 섬겼던 담임 목사님의 집에는 지푸라기만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과연 그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석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등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과 부합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알고 싶어하는 혹심과 지식적인 욕구를 준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칼빈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요. 요한 칼빈도 400년 전,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천재로 불렸습니다.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던지 온몸 책이 너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온몸이 깡 말랐어요. 게다가 그분은 학자만이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학자 노릇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엄청난 책을 읽어냈고 엄청난 글을 썼는데 그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성도들이 칼빈에게 와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칼빈 선생님,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에 대한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천재인 신학 박사를 하더라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칼빈이 내렸던 굉장히 중대한 기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우리는 성경이 멈춰서는 곳에 멈춰섭니다.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어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성경으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하고 싶어지는 그 욕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성경의 주인 되시지만 성경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그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신앙의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뒀습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을 남겨뒀어요. 천국에 대한 묘사도 성경에서 기록한 객관적인 묘사 이외의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은 오염되기 쉽고 남용되기 쉽고 오용되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내용과 우리의 기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 조금 과도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경전이 있는 자들인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하여 묘사하는 것 이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예로 들어드렸는데 한 40여 년 전쯤에 미국에서 미국 나사가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보니까 보이저 2호를 먼저 쏘아 올렸대요. 그 다음에 보이저 1호,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보이저 1호가 더 빨리 태양계 밖을 지나가서 이 이름을 보이저 1호라고 했고 2호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쯤인가 40여 년 전에 쏘아 올렸던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이제 막 지나갔대요. 보이저 1호는요.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든 물체 중에 가장 빨리 움직이는 물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속도로 우주 공간을 지금 유용하여서 지금 그 동력을 가지고 지금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려 5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제 태양계를 막 지나갔어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신비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태양계는 우주의 점에 불과해요. 우주의 먼지에 불과할, 그러니까 크기로 봤을 때 먼지에 불과하고요. 과학자들은 지금 우주의 그 거대함을 밝혀내고 있고 우주가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99.99999%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제가 드는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 수도 없고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미지의 영역을 만드셨을까? 그렇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만드셨지? 알 수 없는 부분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에요. 알 수 없는 걸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고요. 절대로 볼 수 없고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첨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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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를 달려간다 할지라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미지의 영역을 남겨놓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고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까지만 가면 될 거고요. 천국에 대해서도 좋은 곳이라는 것 정도로만 남겨놓으시고 오늘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묘사하는 것 이외의 것에 호기심을 가지시는 것은 좋겠으나 여기 우리의 주관적인 겉옷을 덧입혀 씌워서 우리가 해설을 하거나 변호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다시 1절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특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은 바로 단절 불연속성, 이렇게 표현을 어떤 분은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전부 다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계시록과 사복음서 속에서 여기서 용이 나오는 어둠의 세력이 나오는 곳으로서의 늘 바다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사실은 성경 속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 여러 왕들을 이렇게 미혹할 큰 음녀가 바다로부터 등장, 큰 물로부터 등장한다는 것에서 봤을 때 이 바다는 늘 죄가 관영한 땅을 뜻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1절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첫 특징은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 속에서 처음 것과의 결별이요 단절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자 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 제가 장례예배 가면은 가끔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자, 한번 4절, 21장 4절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이것은 1절의 후반절을 아주 잘 다시 한번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단절이 있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않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정암자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굉장히 중대한 의미와 특징은 처음 것과의 단절이에요. 첫 에덴 동산은 실패했어요. 맞죠? 두 번째 에덴 동산이 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식의 에덴 동산이 우리로부터 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암자일교회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거의 눈물도 없고요.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우린 그것을 정확히는 몰라요. 지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눈으로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라고 우리는 재단하고 기준을 세웁니다만 이 기준이 전부 다 와르르 무너질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 모든 가치들이 전부 다 무너질 이 땅의 것들과는 완전히 단절될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더불어 준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단절인데요. 자,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자, 2절 볼까요? 자, 2절 보시면 굉장히 알까리한 내용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거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다시 한번 2절에 한번 눈을 더 보시겠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그 성의 주민을 신부라고 묘사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뭡니까? 단절이었는데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묘사를 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정리할 것이 있어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가야 될 나라도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올라갈 나라도 맞아요. 근데 더불어서 그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가오는 나라예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말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라예요. 다가오는 나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단절되고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도 맞지만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 뭐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왔는데 마치 신부가 결혼을 위하여서 단장하고 준비한 것 같더라라고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을 또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여러분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자, 구절 보시면 구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네. 여기 또 등장하네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려 우리에게 오겠대요. 자, 두 번째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은 우리가 갈 곳도 맞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임재하는 나라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성이, 그러니까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다가와 임재하겠다고 하는데 이 성이 어떤 성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자, 요한계시록 21장 후반부쯤에 그것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던 중에 딱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면 자, 16절을 보시면 그 성령, 그 성을 측량을 합니다. 측량. 자,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이게 뭐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뭡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대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게 여러분 같은 걸 도형상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정사각형 혹은 정입반명체라고. 뭐 정사각형이라고 그냥 생각합시다. 옆에와 가로와 세로가 같대요. 높이도 같대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육방면체의 모습으로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단 강의하듯이 저를 쳐다보고 제 말이 아니면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정입방면체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나라를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속에 미리 말씀드리면 2부 때는 성도님 중에 한두 분이 이걸 맞췄어요. 구약 성경 속에 정사각형으로 측량되어진 유일한 공간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측량된 유일한 공간이 있어요. 어딜까요? 아주 유일한 공간이에요. 성경에 측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막과 성전 안에 존재했던 유일한 공간. 그렇죠. 찍었지만 맞히셨습니다.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성경 속에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걸 뭐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져 있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가로 세로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신약의 성경학자들은 바로 여기서 이것이 지성소가 우리에게 내려와 임하는 현장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해설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자,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의 특징이 여기 또 등장하죠. 볼까요? 자, 3절 보시면 그래서 이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죠? 지성소의 가장 적극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는데 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지성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구약성경 딱 한 군데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을 올려져 보시면 여기는 장막의 특징이, 성막의 특징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성막, 그렇죠? 이건 광야에서 성전 대신 그 이전에 성전에 이제 프리뷰 형태로 만들었던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 저 1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십니까? 성막을 지으면서 내가 너희들 싫어하는 거 아니야. 광야로 내몬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 성막을 딱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3절과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은 레위기 26장 12절의 소위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지성소를 두어서 내가 너희 백성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약속은 중간중간에도 성취됐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도 했지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었죠. 그 다른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로 예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성전이 되심으로 성취가 되어진 거고 레위기 저 말씀이 게다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관적인 경험으로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요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저 운전하다가 차 막힐 때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찬양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신비한 위로를 주세요. 너무너무 신비한. 어떤 위로를 주신지 아세요? 얘야, 상현아, 그 목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애쓰지 마. 마음을 애쓰지 마. 내가 하는 거야. 그 교회 내 교회야.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든지. 아, 주님께서 이 종암제일교회 책임지시겠구나. 제가 성도님이 힘든 일이 생기면 아프신단 말이에요. 마음은 인간적으로 걱정되고 또 병원에 가시나? 걱정되고 근심되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백성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으로부터 주님께서 예고되신 바 그것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게다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때 또 다른 지성소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바로 이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의 굉장히 중요한 연속성상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신천지를 기다리는 우리의 특징은 구약의 때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바로 그 적극적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종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자리에 누우셨을 때도 식사를 하실 때에도 일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살아가는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요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의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임재를 불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그런 역사를 기대하여 주시고 소망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알겠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절, 완전히 다른 나라가 올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여기서부터 연습하여서 그 나라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임재를 계속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분의 얼굴을 닮아갈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새로운 나라인데 나라라면 백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백성을 어떻게 묘사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2절 보시면 자,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누구라고 묘사합니까? 예, 신부. 그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뭐라고요? 신부라고 묘사를 하는데 그럼 이 신부가 도대체 어떤 신부냐? 우리 9절로 쭉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9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라고요? 그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래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어린 양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 신부가 다 있네요. 여러분 이 신부가 누굽니까? 이 신부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머뭇머뭇하시면 안 돼요. 지금 누구 이야기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상연의 아내가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물어봤는데 제가 머뭇머뭇해요. 그렇다고 상상만 해볼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대답 안 하시게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게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신부가 왜 중요합니까, 신부가? 이 결혼식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혼인잔치 자리에서 축가가 하나가 울려 퍼집니다. 그 축가를 한번 보시겠어요? 19장 7절을 보시면 자, 6절부터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축가가 울려 퍼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와 우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한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하면서 지금 신부와 함께 어린 양이 찬송을 받을 때 신부도 함께 박수를 받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면서 신부도 함께 어린 양과 함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의 결혼 문화 속에서 신부는 남편의 모든 영광과 존귀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박수 받는 박수. 당신 너무 아름답소. 너무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왜 중요한 거예요? 남편의 모든 존귀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역할이에요. 신부의 역할. 바로 남편 때문에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라는 말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함자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지가 눈에 보여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솔직히 그 말을 싫어해요. 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안 좋아한다기보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복 받아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이미. 그러니까 복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은 복을 안 받은 자라고는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린 양이 신부예요. 그 존귀에 동참했어요. 우리 믿음의 눈을 조금만 들면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이 종암제일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얼마나 위대한지가 눈 떠져서 보여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신부에게 한 가지 준비하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19장 8절 보시면, 자, 19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1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무엇을 준비하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땅을 신부로 살아내면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아마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정결을 말하는 것이 분명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굳이 옷이라고 했을까? 옷. 우리에게 옷을 입으래요. 옷을 걸쳐 입으래요. 옷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일 아침이 되면은 제가 항상 주일날만 따로 입는 양복이 이렇게 주중에 예배를 인도할 때는 그 양복을 입진 않지만 이 주일에만 이렇게 입는 이렇게 잘 다려진 이렇게 옷을 늘 입고 아침 6시 반에 이제 딱 넥타이를 목을 쫄라 딱 내면은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아, 그치. 내가 담임 목사지. 이 생각이 다시 들려옵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제가 이 영화는 한번 보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명절 기간에.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말할 수 없는 비밀인가 그래. 90년대 후반쯤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영화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미국에 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우등생이에요. 천재입니다. 거의. 역사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역사책에 나치 전범의 젊은 쪽 사진을 봐요. 근데 이 나치 전범이 전쟁 이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학생 여기 꽂힙니다. 도서관에 갔어요. 그 사람의 사진을 추적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또 사진을 대비해봐요. 아, 이 사람이 맞구나 한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 집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자기 눈에는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은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당돌한지 바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할아버지를 불러내요. 그리고는 그 사진을 들이밉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죠? 바로 들이밀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하죠. 나치 전범이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를 코너로 몰아세워요. 끝내는 실토를 합니다. 내가 맞다고 실토를 해요. 실토하지 않으면 내가 신고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스실에서 유태인들을 잔혹하게 죽였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때 당시에 유태인을 죽였을 때 기분과 감정을 말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둘이 사이코 같아요. 막 그런 영화입니다. 막 둘이 그 사람을 죽였던 일에 대해서 막 나눠요. 할아버지는 하기 싫은데 계속 그걸 몰아붙입니다. 그러다가 한날은 옷을 한 벌 사와요. 나치 전범들이 입던 그 군복 있죠. 그것을 어떻게 구해와서 할아버지에게 던져줘요. 이거 한번 입어보시고 저한테 경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싫다고 하죠. 막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어쩔 수 없이 입습니다. 딱 입어요. 입고 경례하는 순간 영화가 전환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괴물이 돼요. 살인도 저지르고요. 끝내는 이 영화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 옷을 딱 입는 순간 막 소름 돋아.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배우가 막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 옷은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빛나고 깨끗한 옷은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정체성입니다.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이 땅에서 구별됨. 빛나고 깨끗하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에 이 땅의 백성들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발걸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정결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결론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인 이제 신부들에게 정결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은 단절도 뜻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어져 나가되 나가서 완성되어질 나라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정결한 신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볼까요? 자, 21장 6절에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6절. 굉장히 중요한 요절과도 같아요. 한번 6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도다. 나는 우리는 아직 부족한데 지금 이루었대요. 근데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는 뜻도 맞지만 알파 오메가는 헬라 말의 A부터 Z, 처음 알파벳과 마지막 알파벳을 알파와 오메가로 합니다. A부터 Z예요. 그죠?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것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가치는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완성시키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우리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해를 들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얼마나 우리와 비슷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속이요. 형 등첨업 엄마 치맛자락 아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야곱스러운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그죠?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20년 세월을 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거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에 떨던 존재였던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맨 앞에 몸종 세워요. 그 다음에 선물 세워요. 가족들 먼저 야폭강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는 본인은 맨 뒤에 남아서 홀로 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지새고 있던 그 와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드디어 인격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 사이에 씨름이 벌어져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먹어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환도뼈를 치고는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주죠. 뭐라고 개명시켜줍니까? 너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이 이름이 확확 이름이 와 닿으시죠? 어떤 겁니까?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야, 네가 이겼어. 됐어? 이거잖아요. 우리 집안 얘기 아닙니다. 야, 네가 이겼어. 네가 이긴 거잖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을 가지고 불명예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아들을 잃고 가산과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끌려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가 보였던 행동 하나를 볼까요? 창세기 47장 7절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어떻게 해요? 지금 축복할 때입니까? 지금 목숨 좀 살려달라고 머리 좀 숙이고 조화를, 저희 밥 좀 주세요. 거처 좀 주세요. 지금 모든 재산 다 잃고서 딱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 비로소 그는 머리에 번쩍 하는 게 깨달아져요. 뭡니까? 나도, 바로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자였구나. 이걸 깨닫고 그가 거짓골이 됐을 때 비로소 처음으로 사람을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축복해. 모든 가산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축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욕심 많던 거짓말쟁이 야곱을 저렇게 열국의 왕을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끝내는 만들고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암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할 것 없고요. 자랑할 것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붙들려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은 신부들인 여러분들이시고요. 정결의 옷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 은혜에 동참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